우리가 지난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직분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표징이요 상징이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그 세 가지 직분을 실제로 통합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제목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분의 독생자 되심, 그리고 이 그분의 성육신에 관한 어떻게 그분이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이 주제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46문을 제가 읽으면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6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라 부르심에도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부릅니까? 본성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양자됨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신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리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분만이 본성적으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46문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 나타나면서 그분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이 말, 제가 헬라어 단어를 하나 사용하면, 여러분들 이제 모노라는 말 있죠? 하나라는 말이죠? 모노. 예. 그래서 여기 이 독생자라는 이 말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이 말이 이제 사용되고, 18절에도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일한이라는 말, 하나뿐인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독자, 독생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형제도 자매도 없는 딱 하나뿐인 아들 하나를 가리켜서 대개 독생자, 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 이런 일반적인 개념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딱 하나밖에 두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출생의 의미에서, 많은 분들은 많은 자녀를 출생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출생시키지 못해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처럼 아들 하나밖에 두지 않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독생자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도,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도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분이 이미 아버지 품속에 계셨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품속에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이렇게 푹 안겨있는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버지와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하면 아버지의 본성을 공유하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이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처럼 매우 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근거로 46문에서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라 부르심에도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요. 신자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리켜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를 가리켜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성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왜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태어날 때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 즉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낳은 자와 태어난 존재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질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가 송아지를 낳죠, 그죠? 송아지는 그 어미소와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처럼 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이렇게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예, 그분의 존재 방식이 영원적 출생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나 짐승이 새끼를 낳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낳았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낳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똑같은 하나님이 그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크다 아버지는. 그래 놓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지요. 여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둘이 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이 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을 둘이 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양태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요, 집에 가면 남편인 것처럼 이렇게 1인 2역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 말은 무슨 말로 이해됩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구분된 개체가 아닌, 이 개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이거는 정말 신성모독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로 합쳐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위격이 셋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구분되는 성자는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했다는 말은 나는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47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47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이 영예가 원래 그리스도에게만 고유한 것이고 또 그분에게만 본성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영예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지체들이 된 영고로 은혜로서 이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참여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난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영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름다운 이 이름, 이 영광스러운 명칭, 이 놀라운 신분이 사실은 그리스도에게만 고유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됐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그 인용구절도 나타나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나타나지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맏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말로.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히브리서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한 근원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 형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의미에서 형제 관계는 한 부모로부터 출생해야 형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가? 물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말은 다른 말이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본래 계셨던 분이신데, 신비한 방식, 영원적 출생의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낳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탄생했느냐?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적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신, 처음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입양하시는, 접붙이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죠. 이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분명히 다르고,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3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33문에 이런 질문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립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본래적인 아들이신데 비하여 우리는 그 덕분으로 은혜로 양자됨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잘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문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사역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인데, 이하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습니다. 48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었는가, 이 사실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장에 보면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있잖아요. 누구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있죠. 안드레잖아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그런가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그러시네요. 네. 안드레거든요.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증언은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쭉 추이를 살펴보고 나서 바로 저분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안드레에게 담겨 있는 그 고백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48문 답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즉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사역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인데 이하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습니다라고 말했죠. 이 말은 기름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그냥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까지 모든 일을 이루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 내에 있지 않고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고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기까지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바로 그 고백의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그런 고백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풀어 설명하고 있죠. 49문 이하에서. 49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두 구절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녀와 똑같은 실체로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분이 예언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인간의 협력 없이 오로지 성령님의 기적적이며 신비로운 활동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성자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셔야만 되었습니다. 인성을 입으셔야만 됐다라는 말은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인간이 되셔야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찬반가운 신도여라는 찬송이 있죠. 122장인가 통일 찬송과 뭐 육신을 입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가사를 육신을 입었다고 하면 마치 뭐 그 바깥에 이렇게 그냥 둘러싸고만 있는, 이렇게 그냥 우리 옷 입었다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외부에다가 인성을 이렇게 그냥 덧입힌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육신을 입었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가사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육신이 되셨다라고 찬송하셔야 돼요. 인간이 그냥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자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출생의 방식으로 사람이 되셨다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죄에 오염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녀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 신학적 언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그죠? 예. 인카네이션.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육신은 어떤 사건이냐라고 말하면, 제2위신 성자께서,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성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요. 그 다음에 초시간적, 초역사적인 그분께서 역사의 흐름 안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을 단순히 그냥 인간이 되었다,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건 정말 획기적인 사건인데, 구약의 내용을 읽어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 중에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 바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은 있지만, 그분이 정말 성녀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취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게 되죠. 이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는 이 말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결과로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로 하여금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증거를 소개했는데 그것은 수태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을 해서 지금 6개월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요셉조차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할까 싶어서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타나지요. 자,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만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하신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고 아들이 되었습니까? 인간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않았다는 말은 신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신성을 감추셨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되실 때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고 인간이 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고 인간이 되어버렸다면 그가 어떻게 무한한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한 분의 생명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값을 치르셨던 것은 그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분이 인간이 되실 때는 그냥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신성을 입으신 채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출생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편적으로 다 이해하지만 뭐 박혁것의 뭐 신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딸에서 나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유명한 인물들은 출생도 어떻게 출생합니까? 좀 색다르게 출생하지 않습니까? 다 뭐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처럼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는 그분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름을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실 구문에서 이 일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되어졌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49문 마지막에 뭐라고 진술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어떠한 인간의 협력 없이 오로지 성령님의 기적적이며 신비로운 활동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첨가했을까요? 굳이 칼뱅이 이 내용을 밝히는 이유는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마리아의 협력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아니 그거는 이제 개혁성경이죠. 옛날에 그래서 요즘에는 순화를 시켜서 주의 여종이오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로 이 성육신 사건은 마리아가 협조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제안을 했는데 마리아가 그 제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성육신이 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 여기에서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다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 사건은 오직 하나님께서 마리아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니? 이렇게 물었나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말씀했지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의 허락을 구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마리아의 동의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냥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되었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출생의 방식으로 만약에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면, 다시 말해서 인간이 되셨다면 당연히 그는 우리와 똑같은 범죄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동정녀 탄생을 믿는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말은 그만큼 이 동정녀 탄생 교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오신문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취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간의 불순종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속죄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방식으로는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마리아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당연히 죄인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죄인인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죄성을 가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마리아도 여전히 죄로 오염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죄에 오염된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인간성을 취하도록 하기는 했지만 죄로부터 분리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육신하면 흔히 이 살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할 때 또 육신을 쫓는 자라고 말할 때 특별히 육신을 쫓는 자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육의 보편적인 본능만 쫀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육신 안에 다분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통 우리가 육신을 죄와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말하면 피조성 자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성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인간성 자체가 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실 때 이미 죄인이 되어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때는 무죄 상태 아닙니까? 따라서 피조성 자체가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과 죄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피조세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성이기 때문에 육신과 죄를 이렇게 탁 떼어놓고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육신과 죄는 사실은 나눠져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관계없이 육신을 취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선생님께서 육신을 소독했습니까? 예? 소독을 막 해서 이게 죄가 없게 되었나요? 그게 아니죠. 예. 그러면 왜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 최초 죄를 범한 상태가 인성을 입은 상태에서 죄를 범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지도 않고 내가 뭐 번거롭게 인간이 되겠느냐, 그냥 뭐 죄 없다 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고 그분은 말을 항상 바꾸시는 분이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원칙 자체를 바꿔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범죄한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최초 아담이 인간의 본성을 잊고 죄를 범했으니 인간의 본성을 입은 상태에서 죄값을 치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속상이라고 말합니다. 속할 속자와 그 다음에 보상할 때 상자입니다. 속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인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 1원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죄의 빚을 내가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저지른 당사자인 우리는 절대로 속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죠? 그냥 뭐 탕감해 줄게, 면제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그 죄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자리, 인간의 본성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속상시켜 주신 것이죠. 51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우리의 인격 안에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야만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그를 통하여 채워져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51문의 내용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를 통하여, 우리의 결핍은 그를 통하여 채워져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모든 보화의 셈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퍼올리지 아니하면,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지 않은 한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절대로 채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52문에서 그런데 이 일이 왜 인간의 행위나 자연 질서를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합니까? 인간 본성의 씨 자체가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악에 전염되지 아니하시고 순결하게 태어나도록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했습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은 이것은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단순히 뭐냐 뜬구름 잡는 신앙의 어떤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실제적인 측면을 말씀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인간이 되시야만 되었다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53문 시간이 많이 간대요. 이로써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흠이 없으시고 모태로부터 본원적인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지셨으며 인간의 보편적인 부패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군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 내용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총 정리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의해서 부패와 오염된 인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했던 바로 그 인간성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